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아모스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본래 봅시다. 오늘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입니다. 본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축복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큰 승리를 얻었어요. 이를테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날,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이를테면 홍해가 갈라지는 날,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죠. 이를테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2만 5천을 물리치는 날,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와의 날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는 날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모스 5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표현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엄청난 패배가 일어났어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신 거죠. 여기에서 17절에 내가 그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싹 훑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바른 문설주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에 숨어 있으면서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들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언약의 백성이어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쭉 살펴보시니까 그 언약의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표지가 있는 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쭉 둘러가시는 한 번 쑥 훑고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게 거의 불벼락 같은 그런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아모스는 네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다는 것은 다메섹을 넘어서,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우리로 치면 저 만주벌판에 있는 그런 도시쯤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저 북방으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우상을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식국과 기운은 별 모양의 우상 이름이에요. 그 시절에 유명한 우상의 이름. 그러니 그런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온갖 모양의 우상을 짊어지고 갈 거다. 본래 이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것은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사실상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뭐 이런 거를 과시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궤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모양의 그 우상을 짊어지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저 북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을 기대하고 승리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날이 오히려 패배하고 비참한 재앙을 당하는 날이 될 거라고 아모스가 선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뭔가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면서 잔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이 이런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물론 광야에서도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죠. 그렇지만 충분히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 할례도 안 받아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거든요. 광야를 여행하는데 뭐 어떻게 그걸 다 격식을 갖춰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뭐 많은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면 실하게 먹이시고 그렇게 다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따지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충분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보살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느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뭐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어 살려는 의지가 없이 그저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당신이 이런 재물을 받았으니 나한테 복을 주세요 뭐 이런 논리라는 거죠. 이런 내가 이만한 뭐 복채를 가져왔으니 그에 걸맞는 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으려는 그런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상 섬기듯이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고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거래,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예배도 드리고 이런 제물도 바치고 뭐 남들은 하지 않는 뭐 감상금 11조 기타 등등 이런 봉사 저런 헌신 내가 이런 거를 했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헌신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우상 숭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기도를 응답하시고 삶에 간섭하셔서 어그러진 삶이라도 바로잡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우리가 잘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며 겸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영적인 성숙인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자는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는 평생 겸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우상 앞에서 할 만큼 했거든요. 자기 할 만큼 한 거예요. 예배도 드릴 만큼 드리고 뭐 헌금도 할 만큼 하고 헌신도 할 만큼 내가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더 커지고 자기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상숭배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집니다. 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출입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몰랐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장할 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했거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세월 지나갈수록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이만한 제물을 드렸다 혹은 이만한 헌신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잘 알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남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남을 돌보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닌 거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복을 누리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 말씀 붙잡고 살다가 보면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사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은 그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살아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덕 본 사람이 많은 거죠. 이렇다면 보아스 곁에서 룻과 나오미가 인애를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 덕 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신세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단순한 이웃사랑,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의로운 사회, 세상과 대조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살았다는 것은 혈족별로, 가족별로, 친척들이, 집성촌처럼.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다 친인척이에요. 다 가족인 거예요. 레위인 외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모여 살도록. 그런 가족들이 모여 사니까 다 그냥 형이고 누나고 사촌이고 당숙이고 다 친인척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족들이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라. 왕 필요 없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보살피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시대에 사람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던 그 문화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이 타락한 세상을 질서에 매이지 않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타락한 사회, 정치, 경제 질서와 대조되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 를 경험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사람을 억압하는 어그러진 질서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삶이 뭘까? 이런 질문을 이런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도 얼마나 이 정치가 어그러지고 경제가 어그러지고 문화가 어그러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주 계엄 사태 이래로 지금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그거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교회의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면 이건 뭐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뭐 기도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미적지근한 입장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정의와 공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별개라고 그 정교 분리를 말하는데,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낼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질서, 그런 공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걸로 자기 만족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의 법, 공의의 질서가 뭐냐는 것을 질문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